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와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뜨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오늘 복음은 읽었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뭐 저의 맥락에서 따뜻한 느낌입니다만 저에게는 무언가 이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느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다른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이 거대한 존재에서 이야기가 뻗어나가면서 대단히 어쩔 땐 서사적으로 느껴지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아주 사소한 일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자라고는 하는데 열두 제자는 아니죠.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그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낙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깊이 깃들어 있죠. 자신들은 무언가를 믿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과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아주 힘이 강력한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이제서야 봉기가 시작되겠구나 하면서 흥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희망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죠. 그 허무함 속에서 두 사람의 제자가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실 겹치죠.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분명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요. 그랬던 그가 다시 고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낚시나 가련다라고 하는 뭐 취미생활하러 가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전의 나의 직업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후퇴의 선언이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정도 떨어진 엠마오, 자신들이 살았던 고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도 아마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이전에는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든지 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들은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길이라는 것이 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듯도 하고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곧장 알아보지를 못하죠. 오히려 그들은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데 며칠 사이에 그곳에서 일어난 그 거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냐라면서 황당해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건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밥을 먹는 자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밥 먹었냐입니다. 밥 먹었냐는 말은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어렵죠. 좀 더 예의 바르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대방동 근처에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 집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 소년원으로 가기에는 그 정도가 미약하긴 하고 그렇다고 바로 훈방 조치하기 애매할 때 그 아이들 위탁하는 교육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는데요. 살레시오 남자 수사님들이 그 친구들을 맞아서 교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봉사자들도 그곳에서 받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봉사했던 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수사님들이 가진 노력을 다했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 수사님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의 교육 시간을 기간을 마치면 그 친구들이 나갈 때가 되면 그 친구들이 꼭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살레시오 수사님들이 아니라 주방에서 밥을 내주시던 아주머니들에게 가서 그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잘 먹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생애에서도 밥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김을 받는 건 또 처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것만 하더라도 뭐 살레시오 교육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수사님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아이들이 고마움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여튼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걸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했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집이었을 겁니다. 두 제자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장면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화려함 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신앙이란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일상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어떤 특별한 지위나 어떤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란 거대한 게 아니라 소박하고 담백한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성체성사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값비싼 음식 안에만 존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성체성사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단지 길을 걸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을 가져야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물질로 완성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많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편하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없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물질에서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물질이 안 중요한 것도 아니죠. 또 하지만 동시에 일상을 지키는 물질이 꼭 값비싸거나 화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농담 삼아서도 아니면 진담 삼아서도 흔하게 하죠. 잘 산다는 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냥 충분하다라고요. 물질에 취해 살고 명예에 취해 살고 인정에 취해 살고 화려함에 취해 살고 지위에 취해 살고 그렇게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먹고 자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일만 잘 되어도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던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잃었던 것들을 다시금 되찾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문제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다시금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노을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길에 핀 들꽃 한 송이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무용한 감상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어마무시하게 화려한 침대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어마무시한 침대에서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와서 누추한 방에서 베개 얼굴을 대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어떤 노동자의 잠자리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이 어마무시하게 화려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도한 영양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린다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두어 가지 반찬으로 가난하게 식사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어떤 사람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신이 황금으로 만든 병기에서 큰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가 큰일을 보는 데 있어서 항상 불편을 느끼고 무언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섬유질 가득한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그래서 수세식도 아닌 뒷간에서 일을 시원하게 치르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신앙 안에서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유용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죠. 내가 더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그 유용에 상응하는 재화를 얻게 되고 그 재화를 통해서 내가 더 크고 강한 소비력을 가지게 되는 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용은 다시 단지 사용 가치에서만 찾아지지 않습니다. 유용은 무용의 가치에서도 찾아집니다. 여기서 무용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용은 나의 노력을 세상이 유용으로 보아주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노력은 돈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돈도 안 되는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물음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되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노력이 돈이 되어야 하는 거냐라고요. 돈을 피하라는 말도 아니고 또 지위를 피하라는 말도 아니고 인정을 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이나 지위나 인정을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방향으로 삼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노력의 방향은 사랑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해 주죠. 방향이 되어야 되는 사랑, 방향이 되어야 되는 하느님은 세상의 소수들만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든 부자 나라의 국민이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사람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런 지위와 재력으로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누구나가 하루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걷는 길 위에서 또 그저 한 끼 먹는 밥상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을 희생해서 성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성공을 가졌다면 나의 일상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그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공감하고 연대하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상적인 성공이란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파랑새를 찾아 나섰던 남매 틸틸과 미틸, 그 아이들은 결국 그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긴 여정 끝에 돌아온 자신들의 집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이 일상의 소중함을 또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